지난 한 주 동안 관심을 끌었던 경제 관련 기사들을 소개해드리는 주간경제뉴스 시간입니다. 박영사 기자 함께합니다. 오늘도 먼저 북한 관련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네, 북한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집권 이후 3년 동안 비공식 경제활동이 눈에 띄게 활발해졌다는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한국통일문화연구소의 고수석 연구위원은 최근 한 기고문에서 북한이 중국 돈과 지하경제 덕에 3년째 플러스 성장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고수석 연구위원은 시장을 부분적으로 허용하고 제한적인 경제 개혁 조치를 한 게 북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다고 분석했습니다.
비공식 경제 활동이라면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현금 거래가 이루어지지만 국가에는 신고하지 않는 모든 경제 활동을 의미하는데요. 일종의 지하 경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대표적인 비공식 경제 활동으로는 텃밭과 다락밭 경작, 장마당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번에는 중국 소식 보겠습니다. 중국 정부가 내년부터 외국계 자본은행의 진입 장벽을 크게 낮출 방침이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중국 국무원은 최근 리커창 총리가 서명한 중국 외자은행 관리 조례에 관한 결정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의 지점을 설립할 때 최소한의 운영 자금이나 이 기간 설립 등 필요한 요건이 많이 완화됐습니다. 현재 중국 내에는 모두 42개의 외자은행이 진출해 있는데요. 한국계 은행은 6개입니다.
그럼 어떤 요건들이 완화됐는지 좀 더 살펴볼까요?
네, 우선 외자은행들이 지점을 설치하려면 본점에 최소한 1억 위안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한다는 규정이 폐지됐습니다. 또 종전에는 외국 자본의 은행들이 중국에서 위안화 영업을 하려면 개설한 후에 3년 이상 영업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는데요. 이를 대폭 완화해서 1년으로 줄였고요. 2년 이상 영업이익이 나야 한다는 규정은 아예 폐지했습니다.
네, 주간경제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나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의 나라들은 인건비가 저렴한 편입니다. 하지만 최근 이들 나라에서 급격히 임금이 오르고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일본 니혼 게이자의 신문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인건비는 지난 2010년에 비해서 2.6배나 올랐고요.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경우도 임금이 크게 오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캄보디아도 최저임금 인상을 공약한 캄보디아 인민당이 집권한 후 약 30%가량 올랐는데요. 내년에는 올해보다 20, 30%가 더 오를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인건비가 크게 오르면서 중국의 높은 임금 인상을 피해 동남아시아로 생산기지를 옮겼던 일본 기업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요.
네, 일본 기업들은 중국의 인건비가 오르면서 동남아 진출 전략을 추진해왔습니다.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아지는 걸 피하고 동남아시아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해서였는데요. 하지만 이 지역의 임금이 크게 오르면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일부 봉제기업 가운데는 철수 움직임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동남아시아 지역의 임금 인상으로 생산 주력 기업들은 울상을 짓는 반면에 소비 중심 기업에게는 희소식이 되고 있다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네, 영국의 한 경제 전문지에 따르면 이 동남아시아 주요 5개국의 중산층 규모는 2012년 2억 9천만 명에서 오는 2020년에는 3억 8천만 명으로 껑충 뛸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이렇게 소비층이 두터워지면서 일본의 유통 전문점, 편의점 등 이 서비스 업종은 사업 확장을 위해서 동남아시아 진출을 서두르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 소식으로 한국에서 도시에 거주하는 도시민들은 농산물을 구입할 때 품질을 가장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군요.
네, 한국농촌경제원이 도시 거주자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인데요. 응답자의 35.4%가 원산지와 관계없이 품질을 먼저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응답자의 35.1%는 한국산이 수입산보다 훨씬 비싸면 수입산을 살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반면 한국산이 수입산보다 비싸도 한국산 농산물을 사겠다고 답한 응답자는 29.5%에 그쳤습니다.
농산물 시장 개방 문제에 대한 조사도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응답자의 67.2%가 이 시장이 개방될수록 소비자들에게는 유리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농산물 시장이 지나치게 개방돼 있고 앞으로 더 개방되면 농민들과 농촌 경제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응답자도 87.4%에 달해서 눈길을 끕니다.
이번에는 경제기사에 나오는 시사용어를 알아보는 경제 키워드 해설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키워드를 알아볼지 뉴스부터 들어볼까요?
원유 시장을요 쥐락펴락하는 석유 수출국 기구 OPEC 회원국들이 오스트리아 빈에서 모였습니다.
당초 5%의 생산량 감축을 추진했던 OPEC
회원국들. 네, 오늘의 경제 키워드는 OPEC입니다. 요즘 국제 유가가 연일 하락하면서 뉴스에 늘 함께 등장하는 게 바로 이 OPEC인데요. OPEC는 석유 수출국 기구의 영어 약자입니다. OPEC는 1960년 이라크와 사우디아라비아, 베네수엘라 등 5대 석유 생산 수출국 대표들이 이라크 바그다드에 모여서 결성한 협의체인데요. 현재는 모두 12개 나라가 회원국으로 가입해 있습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 OPEC이 처음 결성됐을 때는 회원국 간의 석유 정책을 조정해서 상호 이익을 확보하고 국제 석유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는 목적 아니었나요?
예, 맞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 석유 공급에서 40%를 차지할 만큼 큰 기구다 보니까 전 세계 유가를 좌지우지할 만큼 큰 영향력을 갖게 되는데요. 그런데 최근에는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대체 에너지 개발 등으로 원유 수요가 감소하고 있고 또 회원국 간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결속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OPEC 붕괴론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주간 경제 뉴스 지금까지 박영서 기자였습니다.